갈라디아서 30번 메시지. 새 창조를 살기 위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 이번 메시지에서는 6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다루기로 합시다. 우리가 새 창조를 살기 위하여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는 것이 이 구절들의 중점입니다. 바울이 쓴 큰 글자.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큰 글자를 언급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큰 글자는 바울이 쓰고 있던 것이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큰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이 서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수신인들에게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큰 글자를 쓴 것은 바울의 시력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4장 13절에서 언급한 약함은 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큰 글자를 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약함이 육체에 있는 가시, 즉 바울이 그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자랑. 12절과 13절에는 유대인의 자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좋은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2절에서 좋은 모양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좋은 용모와 좋은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좋은 겉모양과 훌륭한 가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할례는 십자가처럼 좋은 모양이 아니라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체의 자랑인 좋은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육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고 멸시받은 육체의 영역의 외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할례는 사람이 천연적이고 외적인 존재 안에 있었을 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내적 실제와 영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갈라디아인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한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로 자랑할 수 있게 하려고 갈라디아인들이 할례받기를 원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로 과시하기를 원했고 다른 한편으로 갈라디아인들의 육체로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의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진실로 굴욕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15절의 설명을 볼 때 여기서의 세상은 주로 종교적인 세상을 언급함이 증명됩니다. 15절 서두에 무릇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이 앞구절의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할례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 창조뿐이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의 연이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바울의 관심은 주로 세속적인 세상이 아닌 종교적인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을 억지로 할례받게 한 사람들은 그들을 세속적인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로 과시하고 핍박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을 종교적인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구절에서 다룬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세속적인 세상이 아닌 종교적인 세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절에 있는 세상이 종교적인 세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이 바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도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종교적인 세상은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고 바울도 종교적인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 창조뿐이라고 말합니다. 옛 창조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이 없는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존재입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안으로 역사한 거룩한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구성 요소로 하는 그 영에 의하여 거듭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오. 새 창조뿐임. 할례는 율법의 규례이지만 새 창조는 거룩한 본성을 가진 생명의 걸작입니다. 전자는 죽은 의문에 속하고 후자는 산 그 영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율법과 할례 양자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분배해 줄 수 없고 할례는 우리로 새 창조로 살도록 활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활력화시키고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새 창조를 살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대치되었고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새 창조뿐입니다. 6장 15절에서 말한 새 창조는 옛 창조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신 신성한 생명에 의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는 낡았지만 새 창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영으로 살고 행할 때에만 실제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고 행할 때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창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옛 창조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새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아들들로 구성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단체적인 아들의 명분이 곧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과 거듭남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아들의 명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이 없을 때 우리는 옛 창조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새 창조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무 쓸모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율법을 다루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쓴 것 같지만 사실 이 서신은 옛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지만 요점은 의롭게 하심이 아니라 새 창조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 속해 있었고 새 창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관심은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관한 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계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나 종교적인 실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새 창조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이 서신에서 율법이 제쳐져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강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바울의 부담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있을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신성한 생명, 즉 우리 체험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인한 아들의 명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창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할례나 무할례 혹은 종교나 비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십자가는 종교적인 세상을 다룹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장 14절에 있는 세상을 세속적인 세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이 구절에 있는 세상은 주로 종교적인 세상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기본 관념에 맞습니다. 이 서신은 세속적인 세상을 다루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종교, 즉 유대교를 다루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관심하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세상과 종교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세상보다 종교적인 세상에 훨씬 더 사로잡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확실히 종교적인 세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면 당신이 새 창조를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적인 세상에서 분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종교적인 세상에 속해 있다면 새 창조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세상이 우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려 할지라도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못 박혔기 때문에 종교적인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지라도 종교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이 다른 세상에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유대교는 바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과 종교적인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의 분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분별로 말미암습니다. 종교적인 세상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은 옛 창조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에 대해 끝났고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우린 육체로 인한 옛 창조가 아닌 그 영으로 인한 새 창조를 삽니다. 이 규례를 행함. 6장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규례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쫓아 사는 새 창조의 법이지 율례를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이 규례, 즉 새 창조의 법은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되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규례와 규칙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6장 16절에 언급한 규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인 규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새 창조에 의해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규례입니다. 5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라고 하고 6장 16절에서 이 규례에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 영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는 그 영과 동등합니다. 우리가 그 영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 되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영에 따라 사는 것이 이 규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평강과 긍휼. 바울은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에 관한 말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끝에서 바울은 은혜보다 평강을 언급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의 대신 삼일 하나님이고 평강은 이런 누림의 소산이요 결과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누릴 때마다 우리는 평강을 갖습니다. 따라서 평강은 은혜에서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는 평강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평강의 상태에 거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긍휼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 즉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라는 말로 16절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접속사가 아니라 서술어, 즉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개의 많은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을 포함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참 아들들이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규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세속적인 세상과 종교적인 세상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인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